안녕하십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드디어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 방송까지 책관찰자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의 추천과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트위터에 멘션과 팔로잉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분들은 아니고 소수의 분들이 트위터에 저를 팔로잉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트위터 계정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팔로잉을 한번 해주세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SNS 서비스로 뭐 저에게 뭐 책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소한 것을 묻는 그런 공간 같은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친해지기란에 yong3503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트위터를 팔로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아, 그리고 저에게 팔로잉 하시면 저도 막 팔로잉을 해드리니까 많이 팔로잉 해주세요. 네. 그럼 트위터 얘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1월의 중반입니다. 네. 이제서야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목으로 이렇게 녹음하는 것보다는 다 나은 다음에 이 녹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리게 된 점, 녹음하게 된 점 대단하게 죄송스럽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감기 기운을 다 날려버릴 그런 따뜻한 책을 이번에 읽을까 합니다. 책 이름은 아 뜨거워. 영어로는 히트인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표지에 히트가 크게 적혀 있고 아 뜨거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책을 보면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을 겨울에 이렇게 딱 끼고 다닐 수 있으려나? 하여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해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빌 버포드라는 뉴요커의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 표지 자체가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래서 읽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내용에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빌 버포드라는 작가는 원래는 뉴요커의 기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뉴요커라는 잡지 회사를 그만두고 마리오 바탈리라는 유명한 요리사의 밑에 들어가서 요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리사에게 배운 내용, 그러니까 밥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든요. 마리오 바탈리라는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이 작가의 경험, 그리고 마리오 바탈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싶어서 무작정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 대한 요리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요리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뭔가 이렇게 뭘 해야지, 뭘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다짐들이 점점 약해질 때죠. 1월 중순은.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시지 말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라는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건데요. 이 책은 그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순 없고요. 왜이빌 버포드는 요리를 하게 되었는지 프롤로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프롤로그를 읽고 바로 이렇게 책을 넘기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부분에 읽을 부분부터 또 재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미있는 제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그 부분을 또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을 것은 먹는 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소 때문에 힘들죠. 광우병이다. 그다음에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힘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마리오 바탈리? 주변에서 마리오의 신화라고 일컫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건 2002년 1월의 어느 추운 토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생일 잔치에 마리오 바탈리를 초대했다. 뉴욕에서 밥보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는 워낙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사 초대를 받아 누군가의 집에 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번엔 이례적이라는 게 본인의 설명이었다. 그는 직접 담근 모아 향 그라파, 와인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증류해서 3년 정도 숙성시키는 술인데 열매를 넣어서 그나마 마실 만하다. 와 노치노. 같은 원리지만 이번엔 포도가 아니라 호두다. 와인 한 알음. 조직이 치밀하고 하얀 라르도. 원래는 돼지비계를 뜻하는데 그가 허브와 소금으로 숙성을 시켰다. 를 가지고 왔다. 나는 기껏해야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 그나마도 자신감이 실력을 앞지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의욕만 넘치고 요령은 없는 사람. 그런 주제에 바탈리같이 유명한 요리사와 망신살 뻗친 내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라는 기대에 부푼 친구 6명을 초대할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놀라울 따름이다. 바탈리는 내 오랜 친구의 친구라 쉽게 생각했지만, 그럼 그 사람도 초대하지 뭐. 그가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게더 의외였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인 제시카는 놀라다 못해 거품까지 물고 소리쳤다. 자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이 아파트로 게다가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단 말이야? 하지만 막상 닥쳤을 때 코미디라고 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건 전적으로 바탈리가 그럴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탈리의 고기 요리가 완성됐는데도 그걸 은박지에 말아두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흔쾌히 뒤로 물러나 바탈리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물론 그가 이미 모든 걸 장악한 후이기도 했다. 그는 앞에서 말한 라르도를 얇게 저면서 당황스러울 만큼 친한 척을 하며 직접 먹여주었고 입안에서 비계를 녹여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건 여생의 마지막 몇 달을 오로지 사과와 호두와 크림만 먹다가 340kg의 생을 마감한 돼지 먹다는 소리 중에 단언 최고였죠. 의 비계였고 바탈리는 비계가 녹을 때 돼지의 행복한 마지막 만찬이 거기 입 뒤쪽에 느껴질 거라고 장담했다. 그날 모인 사람 중에 돼지 비계만 따로 먹어본 사람은 아무튼 돼지 비계인 줄 알면서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웨이터들에겐 프로슈토 비앙코라는 말을 쓰게 하죠. 바탈리의 강권에 못 이겨 새조각제를 먹을 땐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서 그런지 다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탈리는 워낙에 두주불사, 듣자니 밥보이 공동운영자인 조 바스티아니크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와인 한 괴짝을 비웠다고 한다. 였고 다른 사람들이야 주량은 훨씬 적었지만 어느새 자꾸 목이 타는 데다 라르도의 짠맛, 즐거운 분위기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 옆에서 부추기는 통에 우리도 모르게 연방 술을 마셔댔다. 사실은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라파와 노치노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내 뇌리에 남은 바탈리의 마지막 이미지는 새벽 3시에 떡 벌어지고 퉁퉁한 체구를 잔뜩 구부린 그가 눈을 감은 채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서 빨간 꽁지 머리를 흔들고 빨간 캔버스 운동화로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닐영의 노래에 맞춰 손으로 기타 치는 신용을 하던 모습이다. 그때 바탈리의 나이는 41살이었고 다 큰 어른이 기타 치는 신용을 하는 건 오랜만에 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CD를 찾아내고서는 여자 한 명을 붙들고 살살을 추려했지만 그 여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져버렸다. 그 여자의 애인마저 꼼짝을 하려 들지 않자 이번엔 톰 웨이츠의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그는 내게 다음날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저녁 초대를 받은 답례로 뉴욕 자이언츠의 미식축구 시합을 보러 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 표는 밥보에서 식사를 한 NFL 커미셔너가 준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술집들을 꿰고 있다며 이 즐거움을 이어가자고 내 친구들 3명을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빌리지에 있는 메릴루에 갔다고 한다. 바탈리 말로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뭐든 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헛똑똑이들의 술집이었다. 바탈리는 날이 헌해진 다음에야 집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다음날 아침에 그의 아파트 수위에게서 들었다. 우리는 바탈리를 깨우려고 애를 썼다. 밖에서는 커미셔너가 보낸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45분이 지나서야 바탈리가 나타났지만 속옷 차림으로 현관에 선 그는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배둘레가 범상치 않은 사람의 그런 차림은 당혹스러웠다. 그러더니 이내 바탈리의 복장으로 변신해서 돌아왔다. 그건 반바지에 클로그, 뒤가 트인 신발. 원래는 바닥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학신이라는 뜻의 클로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신기 편한 실외용 슬리퍼 같은 신발을 통칭한다. 를 신고 얼굴을 감싸는 선글라스에 꽁지 머리를 질끈 묶은 것을 뜻한다. 조금 전까지 속옷 차림의 뚱뚱한 클라크 켄트였던 사람은 어느새 몰토 마리오로 변신했다. 몰토 마리오는 그가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의 제목인데 다양한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옮기면 대단히 마리오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과장된 마리오, 강렬한 마리오랄까? 프로그램 이름 하나는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는 커미셔너의 초대를 받은 손님으로서 구장의 문이 열리기 전에 입장할 수 있는 특권과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명성을 누리는 유명인사로 변신했다. 뉴욕 자이언츠의 팬들은 지나치게 과격한 나머지 희화적으로, 예를 들어 겨울에 맨가슴을 드러낸 채 안전모만 썼다거나 아무튼 부엌일을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씩 웃는 꽁지머리 주방장을 다 알아보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몰토. 사람들이 소리쳤다. 오늘은 무슨 요리죠? 마리오, 파스타 좀 만들어줘요. 당시의 몰토 마리오는 케이블에서만 그것도 오후에 방영되던 터라 일이 끝나기 무섭게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고 오레키에테 작은 귀 모양의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포크로 모양 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는 근육질의 도시 남자들을 상상하려니 머리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내 옆에 서 있던 경비원마저 뚱뚱한 몸과 옷차림으로 이봐 파티가 어디서 열리지? 라고 묻는 듯한 이 남자를 보며 말했다. 너무 좋아요. 저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렇게 외쳐댔다. 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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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바탈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요리사가 많은 이 도시에서 두 가장 유명한 요리사다. 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광고 출연이 아니라도 누구 못지않은 열정의 소유자이며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존재다. 뉴욕의 어떤 주방장보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더 활동적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뉴욕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를 만나게 된다. 저녁 모임이 새벽 2시에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사람은 그 지점이 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는 사업 파트너인 조와 함께 레스토랑을 두 개도 운영하고 있으며 에스카와 루파, 이탈리아 와인숍도 갖고 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피자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것과 투스카니의 포도밭을 구입하는 문제를 따져보고 있었다. 그래도 왕국의 수도는 밥보였다. 밥보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워싱턴 스퀘어 바로 옆에 있는데 19세기에 마차 보관소로 쓰던 건물이라고 한다. 레스토랑은 크지 않다. 공간은 비좁고 혼잡하고 시끄럽다. 미국식으로 변형되지 않은 전통 이탈리아 요리를 표방하며 바탈리답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과도한 현란함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과도함이다. 가끔은 바탈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요리사라기보다 터무니없는 식욕을 자극하고 그게 뭐가 됐든 그걸 열정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방법이야 어찌됐든 모호한 직업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기도 했다. 술 한잔하러 갔다가 바탈리에게 붙들려 6시간 내리먹고 마셨다는 한 친구는 그 대가로 4일 동안 과일과 물만 먹는 다이어트를 실시했다. 이 사람은 중용이란 걸 몰라. 과하다, 지나치다, 말은 하지만 그건 완전히 새로운 경지였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나중에 꼭 약에 취한 것 같더라니까. 가끔 다른 레스토랑의 요리사들도 이곳을 찾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과도한 것의 극단을 경험하게 된다. 한번 죽어보라고 해. 바탈리는 아무 생각 없이 7코스의 맛보기 메뉴를 시킨 라이벌 요리사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흡사 광인 같은 미소를 짓는다. 그러고는 치명적인 코스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 코스인 스타터는 론자, 크림과 호두를 먹여 키운 돼지의 허리 훈제, 부터, 코파, 어깨 부위, 튀긴 족발, 바탈리가 직접 만든 판체타, 생 베이컨을 곁들인 포르치니, 향이 좋아서 버섯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아 버섯, 구이까지 전부 돼지고기로만 채웠고 여기에 끝까지 가보자고 구안치알레, 돼지의 볼살을 얹은 파스타를 추가했다. 바탈리는 새로운 좌우명을 추구하는 모양이었다. 극단적인 과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바탈리는 1960년에 시애틀 외곽에서 태어났고 비버는 해결사라는 TV 드라마의 말썽꾸러기 꼬마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영국과 프랑스 혈통이 섞인 캐나다 분으로 아들이 불타는 붉은 머리와 이탈리아 사람답지 않은 흰 피부를 갖게 된 건 어머니 쪽 물림이었다. 이탈리아의 피는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버지는 1890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의 손자였다. 아버지는 보잉사 부품 구매 파트의 중역이었고 1975년에는 유럽 공장의 생산 관리를 위해 에스파냐로 발령이 났다. 마리아의 여동생인 지나는 오빠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빠는 그때부터 극단적인 것을 시험하러 들었어요. 프랑코의 시대가 끝난 마드리드는 방종이 허용되는 흥분되는 곳이었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술집, 짜릿한 아지트, 역사상 가장 오래됐다는 직업이 갑자기 합법적이 됐다. 바탈리는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재미를 두루 맛봤다.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마리화나를 기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건 이후로도 반복되는 주제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 대학에서는 마약 거래 혐의로 기숙사에서 쫓겨났고 멕시코의 티우아나에서는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 마리화나 얘기는 바탈리가 만들었다고 기억하는 최초의 요리를 떠올리게 한다. 양파를 카라멜 색이 돌게 볶고 에스파냐 치즈와 얇게 저민 초리스, 멕시코와 에스파냐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시지, 마늘과 고춧가루 같은 매운 양념이 들어가 맛이 강하다 를 넣어 만든 파니니 샌드위치였다. 그걸 먹고 있으면 약에 취한 것처럼 황홀했어요. 나랑 내 동생 데이나는 전형적인 마리화나 키드였죠. 참 행복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 뉴저지에 있는 리커스 대학에 다니던 바탈리는 유럽으로 돌아와 갈 마음을 먹었다. 에스파냐에서 은행가로 살고 싶었어요. 돈을 왕창 벌고 마드리드에서 호화판으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죠. 부전공으로 경영학과 에스파냐 연극을 택했다는 것도 의외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쫓겨나 Stop Your Face라는 이름에서부터 어딘가 운명의 손길이 느껴지는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로 일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다. 요리사에 이어 라인쿡, 한 부문 또는 한 계통을 맡아 그 음식만 만드는 전문 요리사로 승진하고 지배인을 맡아달라는 제안까지 받았지만 거절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다. Stop Your Face에서의 삶은 빠르고 25년이 지났는데도 한 시간에 가장 많은 피자를 만든 그의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한다. 섹시하고 뉴욕에서 가장 예쁜 웨이트리스들, 몽롱한 활락, 약쟁이로 비치긴 싫지만 뒤집은 팬에 코카인을 뿌려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의식이었다. 그리고 3학년 때 대기업 취업 박람회에 갔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자신이 은행가 제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랑 할머니는 늘 나보고 요리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도 어머니는 요리학교를 권하셨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런 데는 게이들이나 가는 거예요. 호모들이나 다니는 요리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고요. 5년 후, 바탈리는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요리학교 코르동 블루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잉의 해외 지사를 관리했고 이 무렵엔 마침 영국 발령을 받았다. 동생인 진아도 영국에 있었다. 진아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나 오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바탈리는 낮에 수업을 듣고 술집에서 일을 한 다음에 밤새 엉뚱한 짓을 벌이다 그제야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탈리가 첼시의 킹스로드에 있는 식스벨이라는 자칭 미국식 바에서 바텐더를 할 무렵 나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뒤쪽에 값비싼 식당이 문을 열었다. 그곳의 주방장은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라는 요크셔 출신의 남자였다. 요리학교의 느슨한 속도가 지루했던 바탈리는 그 주방장의 노예로 들어갔다.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방장으로 손꼽히는 인물, 성격도 가장 괴팍하고 다혈질이며 직원을 들들 볶는 인데 20대 초반에 이두사람이비좁은주방에서함께일했다는건희한한우연이아닐수없다바탈리는눈앞에서펼쳐지는것들을제대로이해하지못했다그의레스토랑경험이라곤뉴브런즈워크에서스트롬볼리안에모짜렐라와각종토핑을넣어겹친모양의피자를만들어본것뿐이었다다른사람들은다알고있는거겠거니했어요미식혁명이싹트고있다는생각은하지못했죠이사람이그렇게유명해질거라곤꿈에도생각못했지만그래도판에박힌메뉴에서벗어나있다는정도는알수있었어요접시위의천재랄까그때까지는요리를접시에담는데에도기술이필요하다는걸몰랐거든요화이트는바질리프로걸쭉한피레를만들고거기에버터소스를얹어녹색의피레는이쪽으로흰색의소스는저쪽으로휘저어빙글빙글도는그림을그렸다소스두개로그런그림을그리는건처음봤어요화이트는장을보러갈때바탈리를데려갔고그의시종이었죠네주인님분부대로하겠습니다주인님두사람은영국레스토랑에있을법하지않은메뉴의재료들을사들고왔다소스에넣어조린가지캐비아를얹은굴구운오테론아주작은메세의한종류인데입만다물고숨은붙어있는듯한것을마치갑각류처럼내장까지통째로씹어먹는다모든메뉴가빌어먹을프랑스어로적혀있었어요바탈리는화이트가근본적으로무식했지만직관이뛰어나고몸이좋아서떡벌어진어깨와잘록한허리까지완벽하고고전적인몸매는정말조각처럼아름다웠어요아무도하지않았던시도를할수있었다고말했다소스를아주힘껏저어거의크림같은할렌다이즈소스를만들어냈어요사바용소스처럼요화이트는끊임없이뭔가를썰고조려서바탈리한테채거르게했다그채라는게차여각이만한크기였거든요기본적으로술집이었으니까그것밖에없었기때문이죠그조그만것에가재조린걸붓고나무주걱으로하루종일으깨는걸상상해보세요화이트는그를토공이라고불렀다바탈리는당시를이렇게회상했다주방엔우리둘뿐이었는데그가보기에나는튀김이든주킨이든하여간제대로하는게하나도없는인간이었어요나한테깍지완두를볶으라고해놓고자기는저쪽구석에서왕새우여섯마리를가지고뭔가대단한걸만들다가대답없이깍지완두를가지고오라고소리쳤죠당장가져와물론지체없이대령했죠하지만딱보자마자모양새가마음에안든거예요이건글로써멍청아너무익었잖아망할놈의자식내가콩을망쳐버렸어이빌어먹을토공자식토공은영국에서나사람을비하하는말로쓰였기때문에나는그의미를제대로파악하지못해서이런식으로대꾸를했죠맨날토공이어쩌고저쩌고내콩이마음에안들면직접하면될거아니에요당연히그는더화가났죠그는리조또를바탈리의가슴에끼얹고설거지담당인아일랜드남자애를두들겨팼다험악했죠그곳에서의생활은넉달만에끝이났다생명의위협을느낄정도였어요비열한개자식바탈리는베르블랑어페류요리에사용하는소스에소금두점을집어넣고나와버렸다평생못잊을친구죠런던에서만난화이트는이렇게말했다장단지가우라지게크지않나요죽으면주방에기증을해야마땅하다고생각해요근사한오소브코송아지정강이살에화이트와인과양파등을넣어찐요리를만들수있을텐데지금마주치더라도장단지만보면단번에알아볼수있을것같아요화이트는바탈리가자신의말을건성으로들었다고했다그리고잠때문에글렀어요자명종이울릴때만일어났어도정말뛰어난주방장이될수있었을거라는얘기였다한번은바탈리한테열대과일을사오라고시켰다달랑아보카도네알을들고왔더군요그런데도녹초가돼있었어요뭐가어떻게돌아가는지도모르고 새벽 4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가고 막무가내 구제불능이었어요. 조이 디비전, 1970년대 말에 발동한 영국의 포스트 펑크 밴드이라는 밴드를 제일 좋아한다니 그것만 봐도 알죠? 아닌가요? 화이트는 손가락으로 코끝을 튕기며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시엔 열정이 재능을 훨씬 능가했다고 하면 정확하려나? 어때요? 요즘은 재능이 좀 따라 붙었던가요? 화이트의 주방에서 바탈리는 악재생이었고, 그의 입장에선 그때의 기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어쨌거나 화이트는 주방장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탈리에겐 애증의 대상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탈리는 음식의 잠재력을 깊이 이해했던 인물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함께 일해내지 못한 것에 속상해한다. 그거 무방비 상태에서 치른 게임이었다고요. 바탈리는 화이트에게서 음식은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철학과 신속함, 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또한 가지, 프랑스적인 것에 대한 혐오감도 얻었다. 바탈리는 조린 소스, 그러니까 육수를 걸쭉한 시럽 상태가 될 때까지 끓이는 소스를 쓰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그었을 때 자국이 남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그건 너무 프랑스적이에요. 느닷없이 내지르는 호통도 금지다. 그건 너무 구시대적이죠. 영화가 확산시킨 편견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화이트에게서 자극을 받은 바탈리는 유럽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제 핏줄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화이트가 지닌 재능의 뿌리를 따라간 것이다. 파리의 투르 다르장과 프로방스의 물랭드 무갱, 그리고 영국 최고라는 평을 들었던 런던 외곽의 워터사이드 인 등이었다. 넉 달이면 기본이야 터득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1년 동안 사계절을 모두 지내며 요리를 해봐야 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너무 급했죠. 대부분의 경우 바탈리는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밤마다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고안된 기구로 오리의 육즙을 짜서 오리 고기 스톡에 넣고 그걸 걸쭉하고 끈끈한 소스로 조리는 일을 했다. 그랬으니 조려 만드는 소스에 염증을 느낄 법도 했다. 정말로 일을 배우게 되는 곳은 주방이에요. 책이나 TV나 요리 학교가 아니라 그곳에 요리를 배우는 왕도가 있죠. 나도 그 왕도를 걸어보고 싶었다. 마리오 바탈리의 노예가 되어 그의 주방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 잘 들으셨나요? 빌 보포드가 우연한 기회에 마리오 바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되고, 거기서 그와 대화를 한 후, 그처럼 되고 싶어서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팝보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의 직업은 버리고, 지금 제가 읽은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빌 보포드라는 사람은 이때 나이로 40이었습니다. 40살, 40살.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사람의 결단력이 무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이 책을 쭉 읽다 보면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언론가라는 이유 때문에 높은 라인의 요리를 하게 된다라는 오해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데요. 이 작가를 보면서 독자들은 두 가지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고생을 하나? 왜 그렇게 그런 개고생을 하나? 뭐 이런 시각이랑 그 다음에 와, 대단하다. 어떤 자기가 계속 누리고 있던 그런 편안함을 버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니.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으로 볼수 있는데, 그 작가 자신은 그런 것보다 나중에는 진짜 요리를 해보고 싶다. 아, 정말 어떤 요리가 진짜 요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서 그 앞에 생각했던 두 가지 시각은 접고, 그리고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가의 모습, 그러니까 요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조금은 오타쿠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요리를 하면 그 요리의 기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책에서 찾고요. 옛날 책에서. 그리고 그 마리오 바탈리를 존경하게 되면서 마리오 바탈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제가 읽을 거지만 뭐 마리오가 배웠던 그 스파게티집,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마리오의 아버지가 가서 배웠다는 푸주간에 가서 푸주안들에게 고기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것이 좀 오타쿠적이고요. 그리고 그 파스타 반죽이 물에서 달걀로 왜 바뀌게 된 건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도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그 학자적인, 작가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인문학적인 모습은 다른 그런 요리사들, 그러니까 밥보에서 일하는 다른 요리사들에게는 조금 반감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요리사들은 기술자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는 밥보의 그 레시피를 자기가 익히고 거기서 더 기술을 연마해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하지만 그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그 이탈리아적인, 그러니까 오리지널적인 맛을 추구하면서도 현대의 사람들이 맛있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스타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을 느낄 수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내용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때부터 갑자기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앞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이 부분에서 읽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그리고 좀더 어떤 내용이 나올지 흥미진진해졌던 그 부분을 읽고요. 그리고 그 마리오 바탈리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은 그 이탈리아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 푸줏간에서 고기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그 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두 가지 부분을 다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텔레비전 스타의 탄생, 몰토 마리오. 1995년 5월 15일, 뉴욕. 푸드 네트워크라는 신생 케이블 방송국의 직원은 뉴욕 옵저버를 읽다가 제작국장인 조너선 린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를 발견했다. 요리사들이 블루리본이라는 레스토랑에 모인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은 늦도록 문을 열었고 마지막 주문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받았다.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문 앞의 라운드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예약을 받지 않았다. 포를 개점한 직후였던 마리오는 블루리본을 발견하고는 토요일 영업을 마치면 요리사 친구들과 그 라운드 테이블을 점령했다. 프랭크 디지아코모는 기사의 소두를 이렇게 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문학의 꿈과 사랑의 아픔을 토로하고 재담을 나눴던 유명한 알콩킨 원탁처럼 블루리본의 라운드 테이블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 손님들의 끔찍한 일화와 조리법, 업계의 풍문, 비정상적인 스케줄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시련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요리사들이 둘러앉았다. 늦은 밤에 음침하고 기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신화에는 전형적인 배경 두 가지가 있었다. 도로시 파커와 그녀의 친구들이 자주 찾았던 유명한 도심 호텔의 라운드 테이블과 도시의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아지트.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하길 기다렸고 도심이라는 위치에 라운드 테이블까지 갖춘 블루리본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예의 그 클로그를 신고 캘리포니아 제임스 스타일의 옷을 입은 당시 34세의 마리오는 그곳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익살꾼으로 묘사됐고 일행 중 한 명은 마리오가 강대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알게 되면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랄 거라고 말했다. 친구를 가리지 않는 태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겪었다는 일화에서도 잘 드러났다. 마리오는 술 친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환심을 사야 했다. 그날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그 사람은 헌터 S. 톰슨이라는 작가였는데 케이블카 기사가 자신을 앞자리에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권총을 뽑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보니 수영복 차림으로 페어몬드 호텔에 있더란 것이다. 체크인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영장도 없는 호텔에서. 마리오가 토스테스테론이 넘치는 인간들이라는 말로 열정과 재능을 표현한 라운드 테이블의 한 일행 중엔 톰 발렌티와 거칠기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얼굴만큼은 아기 같은 보비 플레이도 끼어 있었다. 플레이는 그때 이미 책도 내고 올해의 시내 주방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홍보 전문가까지 두고 있었다. 누가 그를 찾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곤 했다. 오늘은 못 와. 여기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을 못 하거든. 그때의 풍경은 7년이 지나 바로 그 테이블에서 나와 내 친구들이 마리오를 만났을 때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날은 미식가들을 자처하는 소설가 짐 해리슨이 뉴욕에 온 기념으로 모인 자리였다. 마리오 바탈리와 짐 해리슨은 서로를 너무나 존경했고 둘이 나누는 대화는 자중을 즐겁게 했다. 마리오에게 해리슨은 음식을 이해하는 지성계의 지미 핸드릭스이자 호머이며 미켈란젤로, 람브루기니, 윌리 메이스이며 당서기장이었다. 전문가, 사냥꾼, 식도락가, 미친 잡종계이자 술꾼. 이 뇌조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기에 이렇게 맛이 좋은 건지 흥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에 비해 해리스는 훨씬 차분한 말로 마리오를 정신적 동지라고 묘사했다. 어쩌면 전생에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는 탁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질 만큼 늙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리오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돼지였던 전생에 두 사람은 모두 거인이었다. 두 사람은 라운드 테이블의 상당 부분, 사실상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거구여서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를 다룬 중세 연극에 출연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화이트 와인이 도착했고 마리오는 지난번에 둘이서 28병을 마셨던 일을 일깨웠다.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 해리스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반박했다. 그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셨어요. 마리오가 그의 기억을 바로 잡아줬다. 마리오는 즉흥적으로 첫 코스를 주문했다. 총 18가지였는데 해리스는 굴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는 노르망디에서 예전에는 엄청난 양의 굴을 먹은 것으로 연애를 시작했다는 19세기 음식 전문가 장 앙트렘 브리아 샤바랭의 주장을 몸소 시험하고 오는 길이었다. 엄청난 양이란 144개를 의미했다. 브리아 샤바랭은 굴이 물기까지 포함해서 10g이 안 된다는 말로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는데 그러면 엄청난 양의 굴은 거의 1.5kg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껍질을 제외한 굴 1.5kg은 너무 많은 듯하지만 주변의 설득에 넘어간 해리스는 144개의 굴을 먹은 것으로 저녁 만찬을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다. 두 병째 와인과 함께 요리가 도착했다. 생굴과 비교해서 맛을 보라며 굴튀김이 나왔고 스위트 브레드라고 하는 짭짤한 송아지 췌장에 14살적 풋사랑을 떠올린 해리스는 어느새 프루스트로 변해 있었다. 그 외에도 참새우튀김과 껍질째 구운 대하, 돼지갈비 바비큐, 톱으로 썰어서 골수까지 아삭해지도록 구운 소뼈에 새꼬리 마멀레이드를 곁들인 요리가 나왔다. 세 병째 와인이 도착하자 해리슨이 마리오의 맥을 짚었다. 아, 아직 살아있군. 그러고는 건배를 했다. 마리오, 우리를 위해. 그리고 빌어먹을 세상을 위해. 마리오가 해답했다. 자정 무렵이 되어 우리가 다섯 병째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붐볐다.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달리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바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우리 테이블이 바 옆이었다. 머지않아 생전 처음 보는 하지만 붙임성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합류했다. 여섯 병째 와인을 땄다. 거나하게 취한 우리는 누구든 기꺼이 환영하며 의자를 가져다 자리를 만들었는데 눈부신 금발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으로 말을 하는 러시아 창녀도 끼어 있었다. 와인은 줄기차게 도착했다. 그러다 마리오는 해리슨을 끌고 뭔가를 영화로 만드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에 갔고 그날 저녁의 술자리는 러시아 창녀를 중심으로 작가인 세바스찬 융거가 얼마 전에 개점한 하프킹이라는 바에서 노래를 부르다 새벽녘에야 파했다. 나는 이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1시 30분에 먼저 자리를 떴다. 조너선 리는 옵저버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푸드 네트워크엔 바로 이런 게 필요해. 시애틀에서 토요일 밤에 모여 연주하는 밴드랄까? 아니면 도심 술집에 모인 예술가나 창의적인 사람들. 푸드 네트워크에선 그런 문화를 육성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싶은 것들도 그런 거였죠. 리는 주방장을 예술가로 인식했고 그들의 독창적인 비전과 개성적인 미감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물론 주방장이 그런 식으로 인식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다. 아피시우스의 요리책이 요리의 예술로 번역 출간된 이래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람들은 위대한 요리사의 작품을 형이상학적으로 부풀려 묘사해왔다. 단순한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다빈치의 버금가는 예술적 성취로 본 것이다. 리는 마리오에게 전화를 걸어 TV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마리오는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리는 그날 세이지와 버터로 맛을 내고 절인 꽃상추를 곁들인 토르텔로니를 먹었던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리오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재료 준비를 하느라 바쁜 아침 시간에 찾아와 열변을 늘어놓는 것만 기억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1996년 1월 8일에 몰토 마리오가 첫 방송을 시작했고 다시 3주가 지났을 때 포에서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제작비가 저렴했던 초창기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 방식은 조금 투박하지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스를 연결할 수 없어서 전기 오븐을 사용했다. 그래도 익숙하고 핵심적인 레파토리가 추종을 이뤘다. 물론 근대를 넣은 라비올리 역시 할머니의 레시피.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소박한 스프인 치오피노 또는 오레키에떼처럼 마리오의 대표적인 메뉴들이 처음부터 손을 보였다. 오레키에떼를 소개할 때는 마리오가 굴려서 만드는 신용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요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보조 요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크고 못생긴 오레키에떼를 물에 삶으면 아기 목욕용 장난감처럼 퉁퉁 부풀어 올랐다. 마리오는 그걸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 세상에. 이기는 스타트랙에 나온 스폭 박사의 귀인 모양이군. 어색하긴 했지만 열정만큼은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마리오는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 정통 이탈리아 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요리와 다르고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도 배워서 익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몰토 마리오에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 나는 촬영을 직접 지켜봤다. 나중에는 식탁 앞에 지인을 3명 정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굉장한 영광인 건 틀림없지만 촬영 시간을 비롯해서 문제도 적지 않았다. 초대 손님을 아침 7시 전에 데려다 놓고 커피나 한 잔 더 마셨으면 딱 좋을 한 시간 후에 첫 요리를 먹었다. 하루는 그 요리가 삶은 오징어 뇨키였다. 칼로 이 부분을 약간 잘라서 기타 피크처럼 생긴 뼈를 뽑아내고 내장도 꺼내세요. 와, 이거 좀 봐요. 마리오는 먹생 내장을 손바닥에 감아쥐고 말했다. 이게 이 녀석이 어제 점심에 먹은 겁니다. 차량은 착착 진행돼서 점심시간. 점심? 누가 점심을 먹겠대? 직후에는 네 번째 요리를 먹게 된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초대 손님의 표정, 어서 먹고 싶어 눈을 반짝이는지,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물린 표정인지 에서 그날의 몇 번째 촬영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본 아페티도. 마리오는 먹는 신용이라도 해보라고 부추긴다. 접시에 엉겨붙은 파스타 가락, 식으면서 점점 왁스 빛깔을 띠는 글루텐 덩어리가 놓여있다. 초대 손님 중 한 명은 그날 아침에만 12그릇째였다. 제작진에서는 초대 손님들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마리오의 열변 사이사이로 질문을 던지라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서 꼭두새벽에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짧고도 분명한 찬가를 부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회당 방영시간은 25분에 불과한 한데 그동안 이탈리아 식사의 3단계 즉 안티파스토와 파스타 그리고 세콘토를 모두 소화해야 했다. 요리와 설명이 모두 100m 달리기 속도로 진행됐다. 그건 주방의 모노드라마와 같아서 생뚱맞은 일화까지 곁들여가며 정신없이 쏟아내는 말을 자르고 들어갈 만큼 담대한 초대 손님은 거의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마당에 그만큼 흥미진진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마리오는 무심한 말투로 정어리는 껍질이 얇아서 센 불로 조리하려면 빵가루를 입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한다. 아, 그렇구나. 껍질이 얇구나. 그러다가 느닷없이 샐러리가 로마 요리의 숨은 공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샐러리 줄기가 무슨 공을 세웠을까 열심히 생각한다. 그런 우리 앞에 마리오는 감자 전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내밀어 뇨키를 만들기 적당한 크기로 굴리라고 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만들 때는 매끈한 감자가 아니라 녹말기가 많은 감자를 써야 한다고 덧붙인다. 맨 끝에 앉아있던 사람이 용케 말을 자른다. 아이다오 감자 같은 거요? 아이다오 감자 같은 거요? 마리오는 재빨리 답을 하고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 같은 양의 밀가루를 섞으세요. 어느 정도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발동이 걸린 모양이었다. 뭐 필요한 만큼이죠. 마리오는 할머니를 들먹이며 대답하곤 할머니의 방식은 무척 순수하지만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못생긴 덩어리를 죄에 쓸어 담아 솥에 붓는다. 있는지도 몰랐던 솥에서 물이 끓고 있다. 마리오는 반죽이 물에 뜬다고 해서 다 익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 덩어리들이 적극적으로 솥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할 때라야 제대로 익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다. 료키 덩어리들이 살겠다고 집게발을 휘두르는 바자까제처럼 굴기 시작했는지 보려는 것이다. 이때 마리오는 뜬금없이 목소리를 권투시합의 사회자처럼 바리톤으로 낮추고는 파르메산 치즈를 치즈의 왕이라고 선언한다. 그러자 의문이 든다. 정말 그럴까? 파르메산이 정말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을까? 이때쯤에서 파르메산에 대한 질문을 던져도 좋을 것 같다. 14분이 지나도록 입한번 뻥끗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하지? 뭐라고 하지? 요키를 접시에 담던 마리오는 또 다른 임무를 설정한다. 지금이 기회야. 어서 해. 마리오는 어느새 소크라테스로 변했다. 이탈리아 요리는 시인의 날개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어? 이걸 물어볼까? 시인의 날개에서 떨어지면 음식이 어떤 꼴이 되는지? 어렸을 때 맞고만 다닌 프랑스 사람 9명이 달라붙어 만든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죠. 드디어 쉬는 시간. 휴. 모두가 잠시 긴장을 푸는데 혼자 프로그램을 이끄느라 숨이 턱에 찼을 마리오는 여전히 수다를 쏟아낸다. 아티초크와 코브라 고기 같은 재료들을 보고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고 엉덩이를 두드리며 춤을 추고 자신의 꽁지 머리와 셔츠를 옹호하고 내 머리 스타일은 내가 안다느니, 셔츠가 너무 뻣뻣하다는 건 조연출이 잘못 본 거라느니, 토마토를 가지고 아슬아슬한 농담을 한다. 토마토가 화면에 신선하게 보이도록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는 소품 담당에게 마리오는 느끼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이쁜이, 내 딸랑딸랑 방울토마토엔 언제든 물을 줘도 돼요. 왜 가만히 있냐는 초대 손님의 말에 소품 담당은 반문한다. 글쎄요,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걸까요? 또 다른 초대 손님은 왜 이런 걸 방송에서 볼수 없냐고 따진다. 명랑한 주제곡이 흐르자 마리오는 찬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듯이 제 역할을 되찾고 또한번 쉬는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저야 늘 천천히 하라고 말하죠.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체리 리델은 말했다.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조정실에 앉아 녹화를 지켜봤다. 스포츠 시합을 중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제 촬영은 없으며 카메라 선택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요리라는 건 형질의 전환이잖아요. 리델은 말했다. 여러 재료를 가져다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고 줄거리예요. 우리야 그 많은 재료들이 한데 모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조종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메뉴를 손에 들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우리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어요. 그게 이런 생방송의 묘미죠. 마리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형질 전환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뭔가를 배운다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지금이 딱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9달치의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봤다. 짐 해리슨이 먹은 엄청난 굴의 시각적 변형이라고 할수 있으며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 반복되는 교훈이 있었다. 이를테면 집에서 레스토랑과 같은 깊은 맛을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 마리오는 1회에서 뜨겁게 달군 팬에 버섯을 볶으며 말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 요리사처럼 모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전문가는 팬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까맣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 말은 이후로도 계속 반복됐다.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올리브 기름을 달군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순간이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다가 타지는 않나요? 그는 10년 동안 이런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팬이 불길에 휩싸이는 일도 있다. 그러면 촬영이 잠시 중단된다. 파스타 삶은 물을 소스에 활용하는 것과 파스타에서 소스는 양념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반복된다. 진부한 표현. 오징어는 30초냐, 30분이냐. 거기에 고무줄의 운명이 달렸죠. 도 있고. 기존에 홀대봤던 부위, 어깨살, 그리고 예외 없이 양고기를 시적인 표현을 써서 칭송하기도 한다. 비디오를 절반쯤 봤을 무렵에 마리오를 TV에서 처음 봤던 때가 생각났다. 1996년 11월 1일에 나는 그가 방송에서 시범을 보였던 아란치나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건 토마토 소스와 훈제 생선으로 버무린 리조또를 주먹밥처럼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음식이었다. 마침 냉장고에 훈제 은대구가 있는데 그걸로 뭘 할지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푸드 네트워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레시피를 인쇄했다. 일요일 점심용으로 2인분을 넉넉히 준비했고 동네 슈퍼에서 산 올리브 기름 2리터에 튀겨냈다. 나중에 포레타 테르메의 한 가게에서 바삭하게 튀긴 조그만 아란치나를 보고서야 이 말의 뜻을 알게 됐다. 아란치아는 오렌지, 그리고 아란치나는 작은 오렌지라는 뜻이었다. 포레타에서 본귤 크기만한 주먹밥을 부르기엔 적절한 말이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건 오렌지도 저리가라였다. 할로윈 데이 때 속을 파고 초를 담아 현관 앞에 놔둬도 될 정도였다. 이 일화는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를 설명해준다. 나는 단순히 몰토 마리오라는 프로그램을 본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에게 매료됐고 라인 쿡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나는 현장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졌다. 물론 나는 전문 요리사가 아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제껏 팬을 휘둘러서 먹고 살아왔다. 내가 밥보와 얽히기 시작한 건 뉴요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리오의 인물 기사를 써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내가 직접 하게 됐다. 이걸 빌미로 마리오의 주방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고 속셈은 적중했다. 여기서 6개월을 보냈다. 취재를 가기 전에는 긴 시간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웠다. 잡지 기자라는 정체성에도 의구심이 일었다. 요리와 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걸 발견하려는 찰나였다. 능력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까다로운 스테이션을 너끈히 맡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듯 했고 그 일을 하고 싶어졌다. 물론 이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나는 그 능력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이때까진 그걸 몰랐다. 기사는 작성했지만 기회를 놓치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결국 두달 후에 잡지사를 그만두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꼭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23년이나 기자로 일했으면 할 만큼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앉아서 하는 일을 떠나 서서 하는 일을 시작했다. 어쩌면 치기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소방관이나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 꿈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리사의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없었고 나는 그 지식을 원했다. 나는 허점투성이였다. 내가 만든 요리는 어지럽고 느리고 엉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도 많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우리 집 냉장고에 은대구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의 만족감은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걸 직접 먹는 건 만족감의 일부일 뿐이고 중요도에서도 많이 밀린다. 사랑으로 만드는 요리 외에 음식을 만드는 행복이라는 말도 후렴구처럼 반복된다. 이때는 준비나 조리가 아니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 말하는 게 오히려 새삼스럽다. 내가 파스타 스테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프랭크는 그릴로 돌아가서 그 일을 완전히 익히라고 했다. 그쪽의 성취감이 더 크다면서. 파스타 스테이션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료로 조리를 하는 거라고 했다. 라비올리, 라구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릴에선 날 것 그대로의 재료를 가져다 직접 익히고 내 손으로 요리를 담았다.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가 말한 그 순수한 즐거움은 장난감이나 간단한 가구를 만들었을 때 또는 예술 작품을 완성했을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수공예 예술품은 심지어 먹을 수도 있다. 정확하고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앤디에게 넘길 때면 조용한 짜릿함이 일곤 했다. 바쁜 날 근사해 보이는 요리를 50개 만들면 짧은 짜릿함을 50번 느끼게 되고 일을 마무리할 때는 기분이 참 좋았다. 어떤 심오한 깨달음 같은 건 없지만 성찰의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더없이 진실된 순간이었고 도시에 사는 현대인의 삶에서 이만큼 순수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경험은 많지 않았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프롤로그를 읽고 계속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뭐였냐면 왜 이 작가는 마리오 바탈리를 존경하게 됐을까? 그런 의문이 여기에서 풀리게 되면서 이 책이 더욱 재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이 책에 제가 아까 읽었지만 작가가 마리오 바탈리의 프로그램인 몰토 마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 마리오라는 사람에게 매료되고 그 요리에 매료되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마리오를 취재하게 되고 마리오가 운영하는 밥보이 주방에서 6개월 동안 취재를 하면서 그와 이탈리아 요리에 완전히 심취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가 23년간 근무하던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 요리사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순진하고 그 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먹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었을 때의 만족감 그런 것은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간 거겠죠. 이 책을 보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그 날계란이 들어가는 까르보나라가 이탈리아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미국식 이탈리아 음식이었더라고요. 이 마리오 바탈리가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네, 그 제가 이탈리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국식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 마치 우리가 먹는 카레가 인도식이 아니라 일본식인 것처럼 그 정도의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진짜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도 너무 고파지고요. 계속 읽으면 거기다가 모르는 이탈리아 음식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 차례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읽기에 앞서서 이 책의 구성은 총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 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 1장부터 5장 사이에는 여러가지 소제목들이 붙여져서 글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 것은 마지막 5장에 있는 투스카니 푸주안과 울고 웃는 시간들 에 포함된 다리오 푸주칸의 비밀에 대해서 읽을 건데요. 그 전에 5장 투숙하니 부주한과 울고 웃는 시간들의 그 면에 있는 글이 좀 의미심장해서 그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다리오 푸주칸의 비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무엇을 먹고 안 먹을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하다. 선택의 기준은 도덕이거나 맛이거나 상관없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들의 책임이다. 식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컴플렉스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일례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쇠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소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줬다. 가축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인도적으로 도축됐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고기의 품질은 그 고기를 준 가축이 살았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진화에 의해 식습관과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 모두에서 육식동물이 되었다. 슈퍼마켓의 가격 전쟁은 안타깝게도 모든 음식의 가격을 인하시켰는데 고기값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부지값과 시설비와 임금은 모두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어떻게 고깃값만 떨어질 수 있는 건지. 헤스톤 블루멘탈 가족의 음식. 다리오 푸주칸의 비밀. 조반니의 숫소가 배달된 날은 한동안 내가 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날이었다. 그날은 마침 푸주칸이 쉬는 수요일이어서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급히 계곡을 달려 내려갔다. 아무도 그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다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어도 저 깊은 무의식의 단계에서는 이 짐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았던 것 같다. 문제는 그 짐승은 트레일러 안에서 어슬렁거리고 포도밭 일꾼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했다. 몇 명은 말뚝을 박고 있었다. 울타리가 필요했다. 그것도 당장. 울타리도 없고 풀밭도 없이 거대한 흰 숫소가 계곡을 멋대로 뛰어다니는 건 아무도 원치 않았다. 여물통도 이제야 만드는 중이었다. 언덕 너머에서 대여섯 명의 목수가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해대는 소리도 들렸다. 암소 네 마리도 다른 데로 옮겨야 했다. 암소들은 라로사라고 하는 프랑스 품종의 소 한 마리와 좀 더 작게 울타리 친 풀밭에 있었다. 하지만 포도밭 일꾼들은 소들을 어떻게 구슬려서 옮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무튼 할 일이 태산이었고 트레일러 기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믿을 수가 없네. 내가 온다는 거 몰랐어요? 운전기사도 전에 보지 못했던 생김새의 인물이었다. 총탄 같은 머리에 목은 보이지 않고 금방이라도 대굴대굴 울어댈 것 같은 배까지 흡사 커다란 개구리 같았다. 군대의 막사에 버금가는 커다란 티셔츠를 입은 건 그 배를 덮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옷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소를 운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꼭 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상상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난관은 네 마리의 마누라였다. 도무지 협조적으로 나오질 않았다. 카우보이로 변신한 포도밭 일꾼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소들을 몰았다. 소들 입장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일이었고 공충공충 뛰고 막무가내로 달려나가 도망치는 것도 당연했다. 이제까지 보여준 가장 활동적인 모습이래야 요물 심는 게 고작이었던 녀석들이 아예 이제 흰 영양이라도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 불알 터지는 거 보려고 이러나? 개구리 사내가 고함을 쳤다. 아침에 다시 오겠소. 일꾼 한 사람이 허리띠를 풀어 머리 위로 빙빙 돌리자 그걸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소들은 사방으로 내달렸다. 이제 풀밭의 내 귀퉁이에 소가 한 마리씩 퍼져 있었다. 일꾼 두 사람은 포기 상태였다. 울타리에 기댄 그들의 셔츠는 땀으로 얼룩이 지고 가쁘게 몰아시는 숨에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다. 소 한 마리가 옆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왜 암소부터 먼저 옮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베페가 이를 지휘하기로 되어 있었다. 베페는 마을 광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세 같은 노인으로 폰토디 보르고에서 자랐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시골 억양으로 말을 했다. 키안이나 사육을 결심한 조반니는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다들 그 일을 맡고 싶어 했지만 자리는 하나뿐이라 사람들에게 적임자를 골라달라고 했죠. 조반니가 내게 말했다. 투스카니에서도 특정한 세대의 남자들은 소를 직접 쳤다는 걸 자의식의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베페 노인 한 명뿐이었다. 조반니는 한 바퀴를 빙 돌아 베페를 고용했다. 베페는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숫소가 왔다고 흥분해서 서부 영화의 엑스트라처럼 뛰어다니는 포도밭 일꾼들이 짜증스러운 눈치였다. 저 치들이 뭘 알겠어? 포도 따는 사람들인 걸. 흙이 알겠지만 동물은 몰라. 이 베페는 동물을 알지. 동물한테는 그들이 내켜하지 않는 일은 시킬 수 없는 법이야. 개구리 기사가 고함을 쳤다. 수도를 풀밭에 풀어놓겠소. 그러면 암소들을 몰아낼 거요. 그는 호탕하게 웃었고 그러자 거대한 티셔츠에 파도가 쳤다. 수컷이 간다. 기사가 트럭의 뒷문을 열려고 했다. 수컷이 나가신다. 좀 참고 기다려요.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참으라고? 기사가 침을 태뱉었다. 참는 것에 대해선 말하지 마쇼. 참는 거라면 책 한 권도 쓸 수 있고 제일 첫 꼭지는 당신네 세대가리들 차례일 테니. 그는 뒤뚱뒤뚱 트럭으로 걸어가 빗장을 흔들었다. 수컷이 어슬렁거리던 걸 멈추고 발을 굴렀다. 풀어놓으려는 소를 왜 자극하는 걸까? 녀석을 더는 가둬둘 수 없어요. 잔뜩 발정이 나서 위험하다고요. 베페가 낄낄거렸다. 저 녀석 복 터셨구만. 오늘 밤에 마누라 넷을 품게 됐으니. 그러고는 내 아내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아휴, 내가 반바지를 입고 간 게 잘못이지.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다 포도밭 일꾼들이 차례로 포기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저앉는 게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베페는 발을 질질 끌며 임시로 지은 외양간으로 가서 곡물을 부었고 먹을 것과 다정한 말로 구슬려 암컷들을 옆 울타리의 풀밭으로 몰았다. 피날멘테. 기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트럭의 뒷문을 열었다. 수컷은 과연 힘이 넘쳤다. 얼굴도 확실히 어려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녀석에게 집중됐다. 크고 근육질의 어린 수소. 암컷에 비해 근육이 크고 뚜렷했으며 특히 어깨가 발달했고 뒤로 갈수록 몸이 좁아져서 만화에 등장하는 근육질 캐릭터를 연상시켰다. 아내와 나는 행여 소가 달려들면 보호가 될까 싶어 바위 뒤에 서 구경했다. 포도밭 일꾼들이 우리 뒤에 바짝 다가섰는데 우리가 방패마개가 되어줄 거라고 믿는 듯 했다. 아름답네. 누군가 말했다. 신화적이야. 하지만 부담이 심하지. 당장 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그는 제 목에 손을 대고 긋는 시늉을 했다. 돌려보낼 테니까. 녀석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 거야. 내가 보기에 수소는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모르는 게 틀림없었다. 녀석은 훨씬 기본적인 의문에 관심을 보였다. 이를테면 자기가 왜 이런데 와 있는지, 어째서 트럭을 타고 여기 와서 자기가 난생 처음 보는 암컷과 짝을 지을 걸 보려고 안달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됐는지가 더 궁금할 것 같았다. 녀석은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암소들을 발견했고 고개 돌리던 걸 멈추고는 트랩을 내려가 암소들에게 다가갔다. 한동안 떨어져 있던 옛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1분도 되지 않아. 그걸 누가 알아? 아마도 즉시 녀석은 숫소의 역할을 맡았고 암소들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그런 다음 작은 무리를 이끌고 새 집을 보러 갔다. 그러고도 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숫소가 일을 시작하길 기다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자신의 근로계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암컷 한 마리가 숫소의 거시기에 흥미를 보이며 머리를 다리 사이로 밀어넣자 잠시 흥분이 감돌았다. 저 암컷은 준비가 됐군. 일꾼 한 명이 속삭였다. 토로. 어이 수컷, 뭘 기다리는 거야? 마누라가 넷이나 되는데. 아따, 베라멘테, 뭘 바라는 거야? 하지만 숫소는 여전했다. 어쩌다 걸음을 멈추면 안달이 난 그 암소가 기회를 포착하고는 얼른 몸을 숙이고 거시기를 또 핥았다. 숫소는 더 이상 무심할 수 없었다. 암소가 다정하게 핥아주는 혓바닥을 무슨 모기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판자노 사람들도 나만큼이나 숫소가 생소했는지 한동안 온통 소이야기 밖에 하지 않았다. 했대? 아직도 안 했대? 지도 편달이 필요한 거 아니야? 혹시 호모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다리오의 부족함 뿐이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다. 그의 부주가는 자체적인 법과 대표자를 갖춘 판자노의 외국이었으니까. 바티칸처럼. 바티칸이 거대한 부주관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소수를 둘러싼 호들갑. 키아리나, 투스카니의 쇠고기, 투스카니의 영혼과 별개로,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었다. 나로서는 너무 의회의 사실에 느닷없이 직면한 터라 몇 주 동안 마에스트로의 지도를 받고서야 간신히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과연 그 엄청난 파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리오 체키니,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푸주한이자 현재 살아있는 투스카니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그가 파는 고기는 에스파냐산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푸주한은 가축을 직접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널리 퍼진 오해인데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푸주한을 뜻하는 마첼라이오라는 말이 도살업자라는 마첼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푸주한의 일은 허벅지살에 통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함축된 모든 의미로 볼 때, 그리고 키안티라는 지역을 감안할 때 그 허벅지살은 천에서 2000년 동안 현지의 쇠고기를 뜻했다. 매일 밤 집에 가다 보는 그 소. 그런데 다리오의 고기는 에스파냐 쇠고기였다. 1600km나 떨어진 코스타 브라바의 작은 농장에서 잡은 소는 매주 목요일에 에스파냐를 출발해서 금요일에 판자노에 도착한다. 라크루바의 부지런한 직업만 제외하면 마을 사람이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라크루바 직원은 6시에 문을 열고 다리오와 마에스트로와 내가 고기를 다 내리기 직전에 카푸치노를 만들어 놓는다. 나는 한동안 고기가 새벽에 배달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 궁금했다. 트럭에 붙은 에스파냐 번호판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돼지의 뼈를 발라내다가 배에 찍힌 도장을 봤을 때였다. 애초엔 에스파냐. 에스파냐산? 어리둥절했다. 뼈를 바른 고기를 다리오에게 가져다 주고 그가 아리스타를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그런데 살을 통나무처럼 말기 전에 흠이 없는지 살펴보던 다리오는 애초엔 에스파냐 도장 자국을 발견하곤 칼로 정리해버렸다. 뭐야? 지금 증거인멸하는 거야? 내 의심은 오해였다. 다리오는 고기의 출처를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했다. 하지만 일부러 나서서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 비엔에 디도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고조되는 의구심에 목소리가 멜로드라마 주인공처럼 올라간다. 푸죽간 사람들에겐 익숙한 대화였다. 웬 남자가 투스카니 지도를 옆 좌석에 펼쳐놓고 몇 시간씩 차를 몰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광장 노인네들에게 길을 물어 유명한 푸죽간을 찾아온다. 대개는 중년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학력도 높고 음식과 문화와 국가의 정체성 사이의 미묘한 상관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잠시 가게를 둘러본다. 진열장,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요리들, 커다란 음악. 음악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었지만 내가 떠날 무렵이 되자 마침내 이제야 리카르도는 외쳤다. 엘비스가 자취를 감췄다. 다리오는 모차르트로 돌아가 돈 조반니를 집중적으로 틀어댔다. 아침마다 레포렐로가 돈 조반니의 성적 정복을 읊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행복해졌군. 마에스트로는 또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다. 남자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주방을 불러올 말을 외친다. 우나 비스테카 디 키아니나 페르파보레. 다리오가 음악을 끈다. 키아리나 소로 만든 스테이크는 드릴 수 없는데요. 단조롭고 지루하고 착 가라앉은 목소리에 눈꺼풀까지 무겁다. 왜냐하면 저는 키아리나 소를 팔지 않기 때문이죠. 아, 남자가 말한다. 그럼 어떤 소를 파시는 건가요? 다리오는 대답을 해준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그거 참 흥미롭군요. 단순한 문장이고 내가 푸죽가라 있는 동안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둘 다 지체 없이 스테이크를 상으로 받았다. 출처를 물었을 때조차 호기심보다 경의를 중시하는 성격이라면 이렇게 말한다. 아, 왜죠? 그는 비스테카를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낭만적이어도 융통성이 없고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험악해진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열이면 열, 내가 앞에서 말한 질문을 던진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신문보단 선언에 가깝다. 거기에 담겨있는 진짜 뜻은 이렇다. 내가 진정한 투스카니를 맛보겠다고 기죽한 시간을 내서 꾸불거리는 길을 달려 이 황량한 오지까지 댁같은 촌사람을 찾아왔건만 바르셀로나에 가도 됐었을 거란 말이오? 그 남자에게는 곧 주방 명령이 떨어지지만 가게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며 덧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정신을 아스라이 추억하기 전에 키아리나가 없는 건 이제 키아리나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건 사실상 한 번만 더 말하면 백만 번이라는 뉘앙스로 빠르게 읊어대는 연설, 누구나 듣게 되는 에 가깝다. 키아리나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건 본질적으로 평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름이죠. 프라다도 이름 있고, 베르사체도 이름 있고, 아르마니도 이름 있고, 키아리나도 이름이에요. 내가 그걸 판다고 해도, 물론 그걸 팔지도 않지만 결국 이름을 파는 겁니다. 이름을 팔면 돈을 벌까요? 물론이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지만 난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어요. 이름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고기예요. 내가 이름이 아니라 고기를 파는 건 그 때문이죠. 게다가 마리오는 마지막으로 장식을 얹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종의 순수성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보아하니 당신은 그걸 믿는 모양이군요. 히틀러도 그랬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히틀러는 글러먹었거든. 전설의 흰 소는 졸지에 아리안 나치가 되고 외지인은 파시스트이자 이탈리아 민족주의라는 대의를 저버린 변절자가 돼버린다. 그리고 이제 추방 명령이 떨어진다. 푸죽간에서 손님과 주인 사이에 벌어진 모든 갈등 중에 화르르 타올라 파르르 번지는 그 논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키아니나였다. 이럴 때의 다리오, 같은 말을 또 해야 한다는 지겨운 심정이 되어 고개를 숙일 때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도 속으로는 인근에서 자라는 소를 팔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신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역시 그런 신화의 한 자락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또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알았다. 투숙한 일을 맛보겠다고 산길을 달려온 사람도 그걸 너무나 철석같이 믿은 나머지 맹목적이 돼버렸다. 판자노까지 오면서 소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은 하질 못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다리오에게 욕을 퍼붓느라 여전히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은 토르텔리니를 배우러 포레타에 갔다가 무심코 다리오의 고기가 에스파냐산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잔 있는 땅이 흔들린다는 듯한 과장된 제스처로 테이블을 움켜잡고선 내 말을 중간에 툭 잘랐다. 이런 망연자실할 노릇이 있나. 이제 모든 환상은 깨져버렸어. 마에스트로를 찾아가 설명을 부탁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키아니나는 아주 좋았지. 고기에선 언덕과 맑은 공기 맛이 났다네. 몇 에이커의 땅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일하는 소니까 계속 움직였고 그러니까 고기가 단단하면서 순수할 밖에. 그게 무르려면 한 2주는 있어야 할 정도였어. 고기의 숙성 얘기였다. 밥보이 워크인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다. 매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고기가 조금씩 더 들어갔다. 이젠 산비탈이 포도나무로 뒤덮였으니 키아리나가 논일 땅이 있나. 포도나무 가꾸는 데에는 가축이 아니라 트랙터를 쓰니 할 일이 있나. 거기다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 알갱이를 섞은 곡식가루와 곡물을 먹어 죽을 먹는다고. 그러니 고기에서도 죽맛이 나지. 소를 잡으면 고기가 죽같아. 며칠이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그러니 키아리나한테서 도망쳐야지. 다 스쿠지레. 마에스트로는 푸주간에서 제일 연장자지만 노회한 구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청년보다 더 순수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고 논쟁을 벌이지도 않는다. 히틀러나 마케팅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는 법도 없다. 나는 적이 없어. 한 번은 푸주간 식구들과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다. 아들인 엘리코와 조반나 마테니의 연애를 은근히 언급하는 얘기가 나온 후였다. 악감적 따위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에스트로가 판단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의 입에서 키아리나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힘들여 알아보려는 노력을 접었다. 마에스트로가 말을 할 땐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다리오는 내게 말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한 달이면 6, 어쩌면 8 문장쯤 할까? 하지만 거기엔 생각의 무게가 담겨있죠. 나도 마에스트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대체 한 달에 6에서 8 문장이라는 과묵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다리오가 마에스트로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아침 5시에 나와 에스파냐에서 오는 고기 트럭을 기다릴 때외를 제외하면 만약 그렇다면 한 달에 6에서 8 문장만 들어도 운이 좋은 것이다. 하루는 마에스트로가 추억에 잠겼다. 내가 어렸을 땐 이런 프로슈토가 있었다네. 겨울에 손으로 만들어서 2년 동안 숙성을 시켰지. 냄새를 맡아보면 달콤하기가 짙은 향수 같았어. 다른 걸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냄새였어. 그걸 숙성시키는 건 매우 섬세한 작업이어서 날이 따뜻하면 숙성이 시작되질 않아. 고기가 상하니까. 너무 건조해도 고기가 망가져. 습하면서도 서늘해야 해. 여름은 너무 덥지. 겨울. 살로미는 이때 만드는 거야. 프로슈토든, 소프레 사타든, 소세지든. 문득 미리암이 떠올랐다. 어째서 그때까지 비슷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1월이 고기를 만드는 때라서 굴라텔로를 그때 만들어야 한다던 미리암의 말이 기억났다. 두 사람 다 오래된 방식이 최고야. 왜냐하면 오래된 방식이니까 학파에 속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지. 마에스트로는 말을 이었다. 그땐 슈퍼마켓이라는 게 없었어. 지금은 너무 많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프로슈토를 팔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슈토를 만들어냈어. 2년 동안 숙성시키는 것 외에 이제는 싼 1년짜리, 더 싼 6개월짜리, 그리고 아주 싼 3개월짜리도 나와. 프로슈토 공장에서 1년 내내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하지만 프로슈토는 단 한 종류뿐이고 그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겨울에 손으로 만들어서 2년 동안 숙성시키는 거지. 새로 나오는 것들은 좋지 않아. 달콤한 냄새도 나지 않는 나쁜 것들이야. 마에스트로의 말에는 2차 대전 이후의 안타까운 축산농업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 익숙한 풍경은 이탈리아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슈퍼마켓을 비난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질신문의 경우처럼 그걸 표적으로 삼는 건 너무 쉽지만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아무튼 이번에도 20세기 탓으로 엄청나게 잘못됐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치 지구의 드넓은 지역에 까닭 모를 미각적 기억상실증이라도 퍼져서 소고기가 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축도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잘 다뤄야 한다는 걸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들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그리고 슈퍼마켓은 이번에도 봉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겠지? 슈퍼마켓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슈토를 만들어냈던 곳과는 달리 새로운 스테이크를 발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됐다. 스테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식용으로 팔아치울 수 있었다. 누군가 소한테 생선을 먹이자는 아이디어를 냈지. 피리나디 페쉐. 생선 분말은 싸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소들이 금방 살이 쪘어. 하지만 고기에서 생선 맛이 났지. 그러더니 이제는 공장에서 만든 단백질 사료, 소를 처리하고 남은 것들로 만든 사료를 먹이려 했어. 고기에서 생선 맛이 나진 않았지만 옳지 않은 짓이지. 첨단의 카니발리즘 풍습이 낳은 재앙의 결과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바로 광우병이다. 그래서 이제 마에스트로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서도 힘이 빠졌다.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금방이라도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선언할 것만 같았다. 왜 다리오가 키아니나를 팔지 않는지 알았겠지? 품종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받은 이 에스파냐 고기, 이것도 흰소라네. 키아리나는 아니지.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 미국 소일 수도 있고 프랑스 소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어떤 품종이냐가 아니라 그걸 키우는 방법이야. 에스파냐 고기를 대는 곳은 외딴 시골의 목장이다. 가족끼리 운영하고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인근 산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규모를 더 키우는 게 불가능한 작은 목장이다. 그들은 땅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다. 마에스트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자신이 뭘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다. 마에스트로가 보기에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보수적이다. 나미비아의 쇠고기는 아주 좋다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맙소사, 나미비아라고? 좋은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나미비아에 가야 한다는 거야? 유고슬라비아, 거기도 쇠고기가 아주 좋아. 또 어느 날에는 아르헨티나를 언급했다. 쇠고기가 아주 아주 좋아. 아마 세계 최고일 거야. 고기에서 탁 트인 공기와 길게 자란 풀과 거친 언덕 맛이 나. 아르헨티나, 30년 전의 투스카니 고기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 그러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빌리. 마에스트로는 나를 빌리라고 불렀다. 그쪽이 더 이탈리아 이름 같다는 이유였다. 자넨 아르헨티나에 가야 해. 쇠고기를 위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의 화덕에서 음식을 만들던 시절의 추억에 젖어 미소를 지었다. 거기 가면 정말로 좋은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어. 나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잊지 말 것. 아르헨티나에 가면 염소를 먹을 것. 마에스트로가 언급한 곳들은 전부 현대화되지 않은 시골이었지만 한 곳은 예외였다. 바로 덴마크였다. 나도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덴마크 고기는 아주 좋다네. 품종이 아니라 키우는 방식. 그것이 다리오 부주간의 비밀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소고기는 그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한우가 좋다고만 얘기하지 한우가 어떻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신토불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난 땅에서 난 것들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이 키우는 것이 건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잘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맛이 좋고 우리 몸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좀 더 소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던 정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되네요. 그때는 무조건 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단편적인 생각 하나로 그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었죠. 참 그런 분들에게 이 내용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었으면 하네요. 네, 어쨌든 네, 이 책을 읽는 것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부분이 다 토박토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시간이 나신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파스타를 먹으면 더 좋겠네요. 네, 이만 줄이고 그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제가 읽은 부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밥보라는 레스토랑이 다시 한번 그 별점 매기는 그 리뷰 를 쓰는 기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자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을 알아서 그 음악을 틉니다. 밥보 레스토랑에서 그때 그 기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밥말리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틀어드릴 노래는 밥말리의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제목은 Turn Your Lights Down Low입니다. 이 곡은 밥말리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번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urn your lights down low. And pull your window curtains. Oh, let your moon come shining in into our life again. Saying, ooh, it's been a long, long time. I get this message for you, girl, but it seemed I was never on time. Still I wanna get through to you, girl, on time, on time. I want to give you some love. Let my love, oh, let my love come down.